욥기 23장 말씀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음을 따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사람들과 자꾸 얘기하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답답함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게 되는 때가 있죠. 아무리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이해해 주지 않거나 오히려 오해만 생기거나 때로는 반감만 더 커질 경우에 사람하고 더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욥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독백하듯 그렇게 이제 털어놓는 것이죠. 1, 2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는 지금 그야말로 답답한 마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사람들하고 대화한들, 토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또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적막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은 내 손이 더 나를 짓누른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그는 정말 그 재앙이 자기의 탄식, 내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내가 지금 쏟아놓는 탄식보다도 더 컸으면 컸지 적지 않다는 것이죠. 한숨 쉬고 탄식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은 얼마나 더 큰지 내 탄식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 4,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는 지금 하나님이 이 지금 그 자기 자신을 변론해 줄 유일한 변론자, 내 이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 침묵 가운데 계신 것, 이게 지금 못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십자가 져라, 사흘만 고생해라, 영원한 보좌가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십자가 지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잔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잠잠하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침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더 답답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면 꺾어달라, 그리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기도를 철회하고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침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결국은 읽게 되는 것이죠. 왜 침묵하시나? 우리 카톡 답이 없으면 되게 뜻을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는 뭐 보내놓고 막 왜 이렇게 답을 안 하나 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나 그러다가도 그분이 답 안 하는 버릇을 알게 되면 아 곤란한 질문에는 답을 안 하는구나. 예. 이게 뭐 그리고 또 뭐 일이 사라지긴 했는데 답이 안 올 때 이게 더 답답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일이 있으면 아직 안 봤구나 안심이 되는데 일은 없어졌는데 답은 없어요. 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경우에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고통하는 이 실험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실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실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차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걸 눈치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즉각 응답을 안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침묵으로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다 듣고 계신 거란 말이죠. 안 들어서 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그리고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응답인지를 오늘 욥이 이제 깨달아가는데 입구쯤에 들어선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제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만 해주시면은 그럼 내가 알고 내가 다 깨달을 수 있는데 한마디 해주시면은 그래 욥아 네가 무죄 맞다 든지 아니다 넌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면 좋겠는데 유죄 무죄에 대한 아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공박을 받고 친구들에게 이런 비난을 들어도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래. 그러니까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은 나를 무죄 선고를 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 대한 이런 답답함이란 말이죠.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분은 내가 모든 이 무죄의 억울한 심정을 다 들어주실 것이고 내게 반드시 무죄를 선고하실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 어찌 해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영원히 해방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무죄를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무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찜찜한 게 있고 뭐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 나타날까 봐 두렵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이토록 갈망하는 까닭은 그 자신의 무죄에 대한 이렇게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데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한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날까 봐 두렵고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고 왜 두려워하며 숨었느냐 하는데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시기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 뵙기를 갈망하는 까닭은 그 나름대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왜 하나님을 저는 아직 못 만났습니까? 정말 만날 수 있을 만큼 죽도록 한번 힘겹게 살아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사방천지에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이 정도 되면 믿음을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조금 큰 시련이 오고 나면은 하나님 많이 떠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비상식적인 교회 교인들의 태도다. 뭐 핑계는 많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거예요. 뭐 사람 핑계 될 거 없습니다. 네. 뭐 이 사람 저 사람 싫어서 나는 뭐 교회를 끊었다. 아니 하나님이 싫은데 그 사람들이 핑계거리를 제공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란 분이 뭐 계시면 계실수록 불편한데 차제에 그냥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떠나도 또 뭐 그렇게 편합니까? 안 편해요. 떠나본들. 뭐 가난한 성도로 살면 교회에 이렇게 뭐 출석하는 것보다 더 편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겪는 것도 고난이 많은데 아니 교회 안 다니면 안 겪을 고난을 교회 다니면서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교회까지 왔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 하겠다는데 이렇게 껌딱지같이 어려운 사람을 붙이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것도 우리가 욥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 답이 바로 오늘 10절 아니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이 하나를 모르는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신다는 것.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내버려 두냐는 말이죠. 왜 저 사람을 내 곁에 붙여놓고 왜 이러냐는 말이죠. 그게 우리가 뭐 이렇게 연단한 후에는 이렇게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욥이 지금 제 입으로 지금 답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고난을 겪는다고요? 이 연단이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해서는 이게 뭐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영광로에 들어갈 때야 금이든 무슨 뭐 철이든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그 열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기를 거쳤더니 순도가 100% 되는 그런 금이 탄생을 했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고난이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 불숨을 빼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고난이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걷어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고난이란 내가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깨뜨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붙이고 있는 타이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 그게 너가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욥은 이때까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의인으로 알려진 게 뭐예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교만하지 않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의롭다라는 칭찬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한량없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지만 그게 욥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허물어졌을 때 우리가 또한 인생에 우리의 안전판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던 그 안전판이 다 깨어졌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 그런 뜻에서 고난은 우리의 이 뭐랄까요? 각질을 다 벗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피부가 얼마나 열보여? 아이들 살이 얼마나 보들보들합니까? 얼마나 상처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점점 걸어 들어간다는 건 무슨 뭐 고래 심줄 같이 얼굴 낯짝이 두껍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점점 더 연약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점점 예민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나면 우리는 마치 피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신앙적으로 깊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말이죠. 그게 내가 죽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경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기를 즐겨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걷어가십니까? 왜 내가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이것까지도 다 끌어놓으십니까? 무슨 하나님의 취미생활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이러려니 하는 개념적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무슨 뭐 종교 장난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용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건드려봐라 그래. 그 사람 목숨에는 제가 손대지 말고 한번 건드려봐라. 과연 믿음을 잃어버리나? 그래서 욥은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 상처 입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그분만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친구들은 몰라요. 왜 욥이 이런 일을 겪는지. 꾸벤들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런 고난을 주는지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느껴지기를 해요. 우리가 뭐 그걸 해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외를 시켜가지고 애를 그냥 망쳐놓는 거죠. 우리는 막 과외에 너무 익숙해. 야, 나이 70이 돼도 신학교를 가니까 또 과외하더만. 정말 과외 체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렵고 혼자 실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과외란 결국 사람한테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과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실험하면서. 인생은 방향만 맞으면은 여러분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속도는 빨라봐야 사고만 나요. 그리고 사고 나면 대형 사고입니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향이 맞으면 그냥 뭐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오래 기다리지 우리가 오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다들 조갑증 때문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 이게 지금 욥이 항변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내가 참 정금같이 되어나올 걸 알지만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온갖 수치를 다 겪고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꼭 나를 이렇게 다루셔야만 합니까? 내가 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썼고 정말 정도를 지켜서 한 번 치우친 법이 없는데 바람에 이는 잎새도 나는 괴로워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참 그런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는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적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면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고난을 중단시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걸 다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 욥의 일생에 작정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뜻을 안 바꾸실 거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면 좀 잘 견디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을 넋두리를 많이 합니까? 이게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우리 꼭 실성한 사람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마치 말갈기가 바람에 날리듯 그렇게 미친 여자들 머리 날리듯 그런 걸 그냥 그대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논리대로 쭉 적으면 이거 다 죄하고 그냥 가지치고 해서 뭐 A, B, C, D 결론하면 되는데 이게 기승전결로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전부 운문체, 시로 쓴 거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산문체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글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 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오늘 모든 날은 뭐 산을 뭐 다 오른 것 같은 믿음에 갔다가 또 그냥 뭐 이렇게 나락에 떨어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유, 어떤 날은 뭐 그냥 뭐 아, 정말 푸른 물가 시원한 초장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계곡에 두셨네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다윗 또한 그가 아, 그런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은 무슨 적들 가운데서도 또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잔이 넘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자 15, 16, 17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하다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다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키기 때문이 아니로다. 결국은 그 하나님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 결코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운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구나.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을 바꿀 도리는 없구나. 이걸 알면 알수록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세상에 고난이 겁나는 게 아니라 이 암흑이나 이런 허감이나 어둠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부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진짜 두려운 거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신명기 때부터 말씀해요.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었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은 신명기적 사관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광야길을 가면서 어둠 가운데 짙은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가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알기 위해서 그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춘다는 건 가드를 낮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지해왔던 담이 다 무너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담이 다 무너지고 울타리가 다 무너지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녹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또 보니까 뭐 그 지금까지는 버즈 칼리파인가 868m인가요? 사우디 제타에 뭐 또 1km짜리 짓더만 1000m 짓는다니까 또 아부다비에서 1400km짜리를 짓겠다고 1400m짜리를 그걸 지어서 뭐 할 건데? 뭐 그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게 위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 1.1km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부러운 세상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낮추시고 담을 다 허시고 울타리를 허물어버리시고 야 제단 돌 몇 개 다듬지 않은 돌 몇 개로 나한테 예배드려도 나는 그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경치 않으신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광야 1세대로 끝날 거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날 거냐? 바벨론까지 포로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러 참 요단에 들어갈 거냐? 참 가나안에 우리가 갈 거냐? 요새 뭐 가나안 성도 많은데 어느 가나안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 그 몇 절인가요? 뭐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오니까 드디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 네. 히브리서 12장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어요. 12장 11절 말씀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셨어요?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아이고 아멘 잘 안 될 텐데. 이게 징계가 당시에 즐겁지 않습니다. 어떤 징계가 우리를 즐겁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슬픈 것 같지만은 연단을 받고 나면 정금같이 우리가 되고 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번쩍이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각질을 다 벗기시고 때를 다 벗기시고 죄를 다 벗기시고, 그래야 연약한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피부와 같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러니 각질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고생의 길이지 뭐. 고생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벗겨내실 때 순종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맨날 그 목욕탕에 끌려가면 등을 벗기는데 빠져나가려고 그냥 발버둥 치지만은 못 빠져나가요. 때를 다 밀어야 나간단 말이죠. 요새 이런 얘기하면 누가 알긴 하겠습니까만은, 공동 목욕탕에 가서 때 벗기든 얘기하면 누가 알긴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인생에 그런 각질이 벗겨져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만 있으면 그로 족합니다.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욥이 결국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통치고 몸부림치는 시간에도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셨습니다. 아들의 병을, 아들의 환란을, 아들의 고난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리라는 것 우리가 조금은 압니다. 그러나 그때 손을 내밀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 아이가 털고 일어나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고난을 지켜보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않더라도 이 많은 고난 허락하실 때에는 감당할 힘을 함께 주셨사오니 그 힘으로 오늘도 하루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서 철저히 패배한 것 같았지만은 이 많은 열매를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지혜롭게 하심이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만 아시니 우리를 이 연단 후에 정금처럼 빚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